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가 가장 걸려서 진도가 안 나가는 대목이 이 레위기서죠.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레위기서가 표현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규칙들이기 때문에 규칙은 어느 규칙이든지 읽기가 힘들고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예배가 뭐냐, 예배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소개하면서 그리고 그 예배자들의 거룩에 대한 부분을 이제 11장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소개를 하지요. 이렇게 크게 두 구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수백 가지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수천 가지로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중에서 딱 그 하나만 남기라면 결국 우리는 예배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삶의 주제죠. 근데 결국 이 레위기서가 그 예배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어렵다는 선입관을 버리고 그 한 절 한 절에 녹아진 가장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 회막은 한자로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 만남의 장소란 뜻입니다. 우리 저 경부선 타고 가다 보면 휴게소 만남의 장소가 있죠. 만남의 장소예요. 이 회막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시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회막은 후에 성전으로 발전을 하죠. 그리고 그 성전은 나아가서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회막은 결국 누구를 지향했던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 회막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죠. 회막은 성전으로 발전을 해서 그 성전은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드러나는데 결국 이 말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나십니다. 결국 레위기서는 뭘 말하고 싶은 책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에게는 이 레위기서가 가장 신학적인 책이다. 그러니까 신학 그러니까 좀 어렵게 부담이 되실 텐데 신학의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만큼 황홀한 지식이 없죠. 그 레위기서를 쭉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읽어나가다 보면 그 그리스도의 신비, 하늘의 신비가 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은 회막에서 우리를 만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세요. 왜 만나느냐? 여기 보니까 제물을 드린다고 되어 있죠. 예배를 얘기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의 수천 가지 주제가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마지막 하나를 남기라면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맞죠?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데 바로 이 레위기서가 그리스도를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를 설명하고 싶은 책이에요.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라.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3절서부터는 그러면 그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우리를 만나시는 목적을 진술한 내용이라면 이제 3절서부터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여기 번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번제라는 말은 가장 오래된 제사의 종류죠. 이 번제라는 말, 태워서 드린다 그 뜻이에요.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화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흠 없는 수컷. 이 흠 없는 수컷은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의 그림입니다. 이 수컷은 속죄 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흠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죄를 대속할 수가 없죠. 죄가 없어야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었어요. 아담 안에서 존재한 모든 인간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이라는 인류의 대표자 속에 태어난 인류는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오고 오는 어떤 인류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던 인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인류가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흠 없는 남자로 오신 겁니다. 여기에서 레위기서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리고는 그 제물로 바쳐지는 수컷 소에다가 뭘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안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능력을 붓는다, 치유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안수가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지나오면서 이 성경의 안수의 개념이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죠. 이 안수라는 것은 전가시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이 짐승에게 대신 전가시키다. 이게 안수라는 행위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시통력이 아니고 죄를 짐승에게 대신 떠넘긴다, 점가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수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온 이 짐승은 죄를 대신 점가받아서 이제 죽어야 돼요. 그리고 5절을 볼까요? 그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짐승은 누가 잡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제사장은 결국 발전을 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됩니다.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근데 가지고 온 짐승을 제사장이 직접 잡도록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제사장이 직접 죄를 지고 죽을 짐승을 잡음으로써 자기 죄에 대한 자각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깨달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였죠.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 짐승을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타적인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살해가 된 겁니다. 이 짐승은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이 직접 죽이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죽이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 속에 우리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은 죄인가를 늘 깨닫게 되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이 직접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인 그 짐승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의 모든 절절히 흐르는 기록은 전부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대속과 부활과 영원한 소망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6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가죽을 벗기도록 되어 있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로마의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겉옷과 속옷을 다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는 거죠. 겉을 벗기는 거죠. 각을 뜬다는 말은 뼈마디를 쑤시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뼈마디마다 울리는 고통을 얘기해요. 그리고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십자가 상에서 벌어졌던 제비 뽑아 겉옷과 속옷을 나누던 풍경을 미리 암시하는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겉옷과 속옷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림을 화가들에 의해서 보면 최소한의 부분은 가리워져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벗겨진 겁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굴욕적인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그 모든 수치를 대신 지고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이 불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태웁니다. 완전히 태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제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불은 항상 뭐의 도구로 드러났습니까? 심판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모든 성경의 심판의 도구는 항상 불로 등장을 하고 지옥의 형벌도 불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불은 그리스도께서 여기서는 제물로 소개되지만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심판을 받으셨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그 내장, 내장은 말 그대로 내장을 얘기해요. 내장과 정강이, 다리를 얘기하죠. 물로 씻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으라. 물로 씻어 의와 거룩함으로, 에베소 기자가 말하고 있죠. 물로 씻어낸다라는 말은 이제 이 제사의 결과가 의와 거룩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 기자가 결정적이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하면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리고 또 향기로운 냄새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라. 마지막 17절 다시 한번 시작.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보세요. 처음에는 제물을 소와 용, 양 중에 수컷을 가져다가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도록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신약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번제라는 제사를 다 설명하고 나서 거듭 세 번에 걸쳐 소개된 결론이 뭐냐면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냄새라. 의와 거룩으로 물로 씻어 의와 거룩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뭘까?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성경 한 구절 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천명한 삶의 과제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 향기로운 냄새는 누구의 냄새여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냄새여야 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에게 당신에게 향내가 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참 극적인 그림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부분을 꼭 찾아보세요. 11장서부터 13장까지인데 나사로가 죽죠.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요. 죽음의 냄새. 그런데 그 집에서 얼마 후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식탁에 예수님과 놀랍게도 죽었던 나사로가 같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하는 액션을 취하죠. 이는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자라. 그리고 성경 기자는 놀라운 기록 하나를 남깁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죽음으로 진동되었던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세상의 온갖 탐욕과 분노와 혈기와 거친 언어와 이런 것들로 죽음의 냄새를 풍풍 풍기던 자였어요. 악취를 내던 자였어요. 물론 지금도 그 악취가 거두어진 건 아니에요. 냄새라는 것은 피워서 내는 게 아니에요. 냄새는 저절로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냄새를 맡아줘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그런데 본인은 몰랐죠. 다른 사람이 보고서야 모세의 얼굴이 달라진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눈부신 5월 우리에게 새 달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뭘까요? 따뜻한 마음, 정돈된 언어, 자비로운 순종,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온유, 자비, 절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덕목을 얘기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온 결과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한 자.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구속을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번제의 제사를 통해 통과된 인생들에게 명시하시는 삶의 숙제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리마다 연등이 달리겠지만 이미 달려있는 데도 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각처에서 냄새를 진동하는 삶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종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냄새가 진동하는 순종을 주시고 우리 3.1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도 앞바다에 침몰된 구조작업을 위해서 또 슬픔을 당한 그 가족과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서를 시작하면서 절절히 죽음의 냄새를 진동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거룩과 의로 향기로운 냄새로 삶을 순종할 수 있도록 부르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 놓여진 주의 백성들 심어서 매일